말씀하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이 2권이고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부터 106편이 4권, 107편부터 150권이 이렇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5권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본 분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요. 학자들에 가면 왜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해 나왔을까라고 추측할 때 아마도 시편이 율법서나 모세오경 율법서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도 아마도 편집자가 율법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5권으로 구성해 놓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죠. 각 권의 성경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어떤, 예를 들어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는 대부분 다윗이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어떤 권은 대부분의 시가 탄원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는 고라 자손과 아삽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시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107편은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시입니다. 5권이 107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5권의 첫 번째 시가 107편입니다. 이 5권도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많은 시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포로기 이후가 어떤 시기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포로기 먼저, 포로기 이후는 포로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시다라는 의미인데 먼저는 포로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포로기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그런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병을 당하죠. 기억하시죠? 열왕기야 무산지가 얼마 안 됐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역사 속에서 나라를 이제 빼앗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남유다에 있는 지도층들을 포로민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각 영역의 장인들을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나?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들. 그래서 그들이 다 사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끌고감으로써 남유다에는 지도자로서 설만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위공직자다. 다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위인들만 모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을 가리켜서 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유는 언제, 무엇을 가리키는가? 포로기 이유는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포로민들에게 자유가 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끌고 온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나라로 되돌아가라 라는 다 이 골에서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포로민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나라에 대한 가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기 이유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자신의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시기다라고 해서 포로기 이후라고 이제 이러한 별칭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수룩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다 이제 포로를 끌려갔던 백성들, 포로민들의 후손들이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만들고 또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언제라고요? 포로기 이후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나라의 재건을 꿈꾸는 시기가 바로 포로기 후기, 포로기 이후라는 시기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읽은 107편 말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107편은 이러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5권이, 5권의 107편, 150편의 많은 시들이 이러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의 제국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나라의 제국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시기, 또 그러한 시기 때 쓰여진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5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시기들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5권의 시들을, 시의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시편 107편을 살펴보면 시를 이해하는 데 수월합니다. 오늘 시에는 시인과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포로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폭력과 폭압과 그러한 폭력에 의해서 수탈하고 또 자유롭는 그 포로의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벨론이라는 폭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혼돈에 빠진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여겼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택하셨고, 그 창조주가 거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그들 약속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끌려 나와서 바벨론의 자유가 없는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다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흔들림, 그래서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도다. 바벨론 포로민들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흥망이 너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흔들림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붙잡을 것은 한 번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소리칩니다. 고통을 풀어잡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광풍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28절 29절 이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거다. 이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바라는 거 어디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가나안 땅에 되돌아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시인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고 흔들리고 그리고 뒤틀리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늘 잔잔한 파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파도가 잔잔하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의 바다에서는 잔잔한 파도만 있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폭풍우가 몰아쳐서 내가 탄 배가 흔들리고 전복될 위기에 처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빠질 때 우리는 흔들리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이러한 폭풍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때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항구로, 단절한 폭우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포로민들,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져버렸던 그들의 그 시기, 그 시기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포로기 이후에 유대 백성들, 시인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긴데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많은 땅이 변하여 생물이 되게 하시고 주인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가져가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 도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34절부터 34절은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세밀 변하게 해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하게, 염전이 되게 하시고, 이게 다 되게 좋은 환경에서 아주 악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바꾸는 하나님. 또 35절에서는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낮아진 열악한 상황을 또다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33절에 39절의 말씀, 시는 하나님, 시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은 데 거하고 우리가 좋은 높은 데 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괴롭게 우리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환경,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권면으로서 시를 만면하는데, 43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인자심. 여러분, 이 인자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무엇을 표기하냐면 헤세드라고 표기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하나님의 자비, 자비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으로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애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시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혼란과 공허와 흑암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런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듯 낙부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안전한 풍부 안전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아버지 혼란과 공허와 아버지 우리의 지금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 도우심이 하나님의 성격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초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초대 주일입니다. 우리 코스가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코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코스들을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있는 우리 코스들이 하나님의 혜세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주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우리 코스들 초대받아 나는 우리 코스들을 붙들어주시고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으로 나는데 막힘이 없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햇살을 깨달아 원합니다. 주님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 모든 오이코스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다니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의 성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의 바닥 속이 바다 아래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풍랑과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대가 요동치고 우리 인생이 요동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행전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대가 우리의 인생으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주시고 하나님의 혜세들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혜세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아버지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이코스를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주일에 초대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 초대되어서 행복한 삶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이코스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